살인의 이유. 밀항자. 2012년 9월 27일 정문화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이 시각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류현숙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류현숙은 이날따라 늦게 들어와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정문안의 뒤통수를 톡톡 때렸다. 자니? 돼지 새끼처럼 쿨쿨 자? 말끝이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었다. 정문안은 류현숙의 포악질이 다른 날보다 오래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류현숙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온갖 모진 말들로 정문화를 들들 볶은 뒤에야 잠이 들었다. 그래, 맘껏 난도질 하라우. 정문화는 한 번도 류현숙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류현숙의 말에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될수록 자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류현숙은 일종의 중력이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정문화는 지면에서 발이 한 뼘쯤 떨어진 것처럼 허적허적 걸었다. 어깨 좀 주물러 봐라. 세게 말고 알맞추. 정문화는 류현숙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는 작고 동그란 어깨를 갖고 있었다. 근육이 몰켰다. 힘든갑지? 퍽으나 걱정해준다, 야. 정문화는 류현숙의 어깨에서 손을 내려 군살이 붙어가는 허리를 주물렀다. 그녀를 만난 곳은 대림역 12번 출구 건너편의 고려 커피호프였다. 눈에 익은 한족 여자 대신 작년부터 류현숙이 파트타임으로 그곳에 출근했다. 어찌 그리 친구도 없이 맥주만 굽내고 가오? 수지음이 많은가? 류현숙은 병맥주를 계속 사달라고 조르더니 취기에 흐느적거렸다. 정문화는 그녀에게 왜 술집 복무원으로 일하냐고 물었다. 류현숙은 제 성미가 더러워서 식당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12시간씩 뱅뱅 돌아쳤거든. 열동이 퍼쳐서 접시를 깨버렸다오. 바닥을 노리고 접시를 이리 오그라쳐버렸단 말이오. 정문화는 그날 맥주를 많이 마셨고 노래방에서 기억이 끊겼다. 며칠 뒤부터 그들은 동거했다. 류현숙은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정문화의 인생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알아냈다. 그녀에겐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정문화는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중국에서 사람을 죽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오늘 이상한 새끼가 혼자 왔어. 요즘은 가슴이 꿈질꿈질 놀라지도록 이상한 새끼만 와. 류현숙이 말했다. 정문화는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물었다. 어찌 됐니? 그 영감이 술김에 충동이 우국 났는지 계속 만져. 하여간 남자들은 다 그 모양이야. 근데 이 영감이 갑자기 내 귓뺨을 답새기는 게 아니겠니? 입술이 터 갈라지고 몸이 앞으로 꼰지고 말도 말아야. 그래, 어찌했어? 뭘 어찌해? 내가 참고 있겠니? 큰 싸움이 날 뻔했어. 근데 마지막에 그 새끼 눈을 보니까 이거의 병자구나 싶어서 무서운 생각이 꼴딱 차올랐어. 정문화는 돌아서서 침대 밑에 널브러진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니 뭐하니? 또 돌타 떠서 담배 꺼내 물러 그러니? 내가 피우지 말라 했니 안 했니? 정문화는 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다. 창밖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골방의 어둠에 대림역 12번 출구 환락가의 네온사인이 베어들었다. 지금은 류현숙이 이빨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저 환락가에서 얻어온 우물을 고스란히 이고 들어와 정문 안에 정수리에 쏟아부었다. 그것이 정문안이 얻은 중력의 대가였다.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아. 네 도망간 안간이 지금쯤 어디서 남자랑 시시덕대는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다 찌르릉 저려난다야. 가만두라. 고생 많이 한 여자다. 이거이 지 안간이라고 해명하는 꼴 좀 보게. 하하, 야, 눈물 난다. 정문안은 웃었다. 웃지 않으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문안이 아내를 두둔한 것이 류현숙의 부하를 더 도둔 것 같았다. 류현숙은 동거생활 1년 남짓 동안 건드리지 않고 남겨둔 정문안의 성역을 공격했다. 네 아들도 꼴이 훤해. 금시 버림받을 거야. 근데 어쩌겠니? 니는 중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살인범인데 말이야. 정문안은 소리쳤다. 이거 말꼴 좀 보게. 류현숙은 웃었다. 이 자식 새끼 얘기 나오니까 불질하는 거 보게. 그리 소중하니? 그리 소중해서 사람 죽이고 떠나왔나? 할매 죽으면 네 아들은 한족 집에 가서 머슴질해. 그 집 허덕 안에서 자고 그 집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아. 그 집 물건을 제 옆차기에 집어넣다 발각되어서 한겨울에 쫓겨나. 허허벌판 논밭 위에서 배를 깔고 죽어 있을 거라. 그럼 쥐한테 뜯기고 까마귀한테 뜯기고 다 파먹혀. 인연이? 정문안은 류현숙의 머리채를 붙들고 방바닥으로 팽개쳤다. 그녀의 등짝이 벽에 부딪히며 텅 소리를 냈다. 검은 블라우스에 단추가 뜯어지고 하얀 미니스커트가 말려 올라가 허벅지를 드러냈다. 류현숙은 바닥에 누워 소리쳤다. 왜? 아들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해놨어? 내가 뒤굴거리니까 속 시원하니? 닥쳐. 정문안은 류현숙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류현숙의 얼굴이 붉게 부풀어 올랐다. 눈에 핏발이 서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류현숙의 목살로 파고드는 손가락에서 쾌감이 올라왔다. 또야. 또? 마음속에 누군가 물었다. 정문안은 류현숙의 목을 놓았다. 류현숙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죽여. 죽여버려. 한 번 죽인 거 두 번은 못 죽이겠니? 정문안은 말없이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문안은 자신이 이렇게 쉽게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살인을 저지른 중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언제까지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지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작은 사고라도 한 번 치면 끝장이었다. 정문안은 몇 겹의 의지로 자신의 본성을 봉인하여 아들 녀석이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남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봉인은 류현숙의 도발에 어이없이 찢어졌다. 류현숙이 얼굴을 씻고 침대에 모로 누웠다. 정문안은 이제 류현숙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선을 넘어올 때만 기다리며 매일 새벽마다 줄다리기를 했다. 이 다툼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작별 인사였다. 류현숙이 말했다. 가라. 내 죽이기 전에. 내일 당장. 네 말이 심하지 않았는가? 그거의 분격을 터쳐놓아서. 누가 그런 사설을 댔잖아. 알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정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한국어에 그런 말은 없었다. 갑자기 류현숙이 속삭였다. 네, 막판에 생각나서 말해준다만 어떤 나그네가 네 정체 알고 있던 것 같던데. 또 무슨 소리? 어제 노래방에 잠깐 와서 네 붙던데. 네 직장도 알고 있더랬어. 누구? 나야 알리가 있나? 그냥 묻고 재우 가버렸어. 그 직장은 내일 당장 그만두라. 경찰 갔던가? 깡패 같더랬어. 알았다. 자자. 골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문화는 6시가 다 되어 잠깐 눈을 붙였다. 오전 10시, 잿빛 구름이 독산동 공장 골목을 덮었다. 골목 초입에 있는 고려 빌딩의 외벽도 회색 그늘에 젖었다. 그러나 이 빌딩 2층을 차지한 청바지 공장 한영 어페럴 안은 푸른 빛에 휩싸여 있었다. 푸른 원단과 푸른 반제품들이 모든 탁자에 가득했다. 푸른 먼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환풍기의 더러운 날개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노동자들의 코 점막을 찌르거나 탁자와 바닥과 노동자의 어깨에 쌓였다. 손가락이 파랗게 물든 노동자들이 청바지를 뒤집어 박음질을 시작할 때마다 또 푸른 먼지가 날았다. 환풍기 밑에 라디오에선 소녀시대가 박음질 소리에 장단을 맞춰 소원을 말해봐를 불렀다. 정문화는 인터록 미싱에 앉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전경을, 이 푸른빛에 쌓인 재채기의 천국을 두리번거렸다. 재단대에 쌓이는 청바지 조각들은 아직 워싱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검은색에 가까웠다. 재단된 조각들을 소나귀에 꽉 쥐고 1mm의 오차도 없이 특종 미싱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정문안의 일이었다. 한나절만 이래도 손이 파랗게 물들고 손가락 끝이 해졌다. 정문안은 이날만큼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고개를 들어 공장을 둘러보거나 창밖을 살폈다.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 갔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 일터의 시간은 일단 시작되면 끝을 짐작할 수 없었다. 한국에 적응했다고 믿었던 정문화는 갑자기 10여 년 전처럼 시간의 압력에 눌러 우왕좌왕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이, 문안이, 무슨 일 있어? 박철영 이사가 물었다. 박 이사는 동그란 곱슬머리, 동그란 얼굴, 동그란 어깨, 동그란 뱃살에 성격마저 동글동글한 남자였다. 10년 전 정문안은 박 이사 앞에서 면접을 봤다. 독산동에서 오야지를 만나 건설 현장에서 2년을 일하던 때였다.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했는데 일단 단속이 시작되면 현장의 모든 문을 닫고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 도망치다가 다리가 부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게다가 몇 년만 더 일하면 몸이 남아나질 못할 것 같았다. 현장에서 만난 흑룡강 영한 사람은 공사 판일을 5년 정도 하면 누구든 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화는 벼룩을 파는 줄로만 알았던 벼룩시장이라는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고 몇 차례 퇴짜를 맞은 끝에 한영 어페럴에까지 이르렀다. 외국인 등록증과 비자를 묻는 박이사에게 정문화는 위명 여권만 들이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린 불법 체류자를 안 쓰는데 당장 급하니 몇 달만 일하자고 박이사가 말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약 먹고 1시간 쉬어. 천씨한테 봐달라고 할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문안이 다시 미싱대에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한 11시 20분 파국이 아가리를 벌렸다. 사파리 점퍼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 두 명이 공장에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문안은 미싱대에 콜을 받고 그들을 곁눈질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정문안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불법 체류자로 산다는 것은 수천 개의 눈알이 번득이는 벌판에서 알몸으로 숨을 곳을 찾는 것과 같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지하철역에서 단속을 했다. 지하철을 타는 것이 고문당하는 것보다 끔찍하던 때 조선족들이 독산동에 몰린 이유는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합법 체류자가 늘면서 조선족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독산동엔 놀이터에서 햇볕을 쬐는 늙은이들만 남았지만 정문안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문안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연변 사투리를 흉기처럼 숨기려 했다. 특히 시험을 쳐서 들어온 무연고 동포들의 비자기간이 만료될 때를 조심해야 했다. 불법 체류자로 살다 보면 감각이 발달한다. 정문안은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와 관계된 인간들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다. 움푹 꺼진 눈을 한 동료 불법 체류자와 마주치면 혐오감을 느끼며 피해갔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나 형사에게선 멀리서도 포식자의 냄새를 맡았다. 방금 들어온 작자들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처럼 사무적이지 않고 공무원의 격식을 지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들은 형사나 깡패였다. 공장에 깡패가 올 리 없으므로 저들은 형사였다. 정문안은 벌떡 일어나 작업장을 나갔다. 화장실에 간다는 변명이나 빈자리를 메워달라는 부탁을 할 시간도 없었다. 불법 체류자의 운명은 찰나에 결정된다. 정문안은 손가락에 푸른물이 든 그대로 공장 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다. 버스 안에서 숨을 고르며 정문안은 예전보다 무거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데님촌보다 거칠고 자신을 심리적 막장까지 몰아붙일 만큼 힘이 셌다. 정문안은 그제야 자신이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